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6편은 신뢰시라고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다윗의 보석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순금과 같은 시요 귀한 보석과 같은 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시를 보석과 같이 여겼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 시편을 자신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인용하여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는 요엘서를 서론으로 하고 결론으로 시편 110편을 사용합니다. 그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3,000명의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들의 행동 양식과 신념과 세계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조상들 곁에 묻힌 다윗의 그 시체와 대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은 장사되었지만 썩지 않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할 때 오늘 이 시편 16편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서 8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시편 16편에 특별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시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시임을 밝혔습니다. 스펄전 역시 이 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게 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전체에서 언급되는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모두 시편 1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나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스펄전의 입장이라면 제임스 몽고메리와 같은 또 다른 학자들은 8절에서 11절까지 언급되는 나만이 그리스도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김혜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시고 또 설교를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펄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의 전체가 이 나라고 언급되는 이 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편에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나가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이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두신 예수님에 대하여 2절부터 5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자신이 처하여 있는 현재에 대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단락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저에게 만약에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cruciform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십자가 형태를 가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좇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형태의 삶을 좇는 것이죠. 그 말에 동의하면서 그분이 걸으셨던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지나시면서 누리셨던 그 즐거움도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즐거움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3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즐거움은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확대와 충만과 연장,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던 기쁨이 연장되고 확장되기를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 때 가졌던 그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확대되고 연장되는 것을 소원하셨지만 그것들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와 단절을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논의할 때 흔히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생들이 돌아와 교제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이라면 우리는 선교를 논할 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선교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과업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선교 DNA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에게 선교란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직업세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교사라는 또 선교를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대한 많은 정의가 가능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 선교사는 38년간 인도에서 사역하고 인도로 돌아와 인도가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난 이후에 영국이란 나라가 세속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교도화 되어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정의하기를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의 설명을 대략적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교회는 선교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는 전통을 오랫동안 지녀왔죠. 선교 명령이란 말을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일부로 만드는 경향을 도출해낸 것이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하면 가라 내지는 지상 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 19절을 감싸고 있는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뒤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봉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내가라는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선교는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지상 명령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잘 관찰해보면 선교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보다는 선교 가운데 온통 기쁨의 폭발이라는 내용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배척당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빌립이 찾아간 사마리아 도시는 기쁨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고 노예와 진배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역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슬리 느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의 선교는 엄청난 폭발로 인한 낙진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낙진이 아니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방사선 낙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라는 레슬리 누비긴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통은 부끄러움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서구 문화에서 주로 느끼는 길트라고 하는 죄책감의 영역보다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불결함과 정결함의 문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힘이라고 하는 정서의 영향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길트라고 해당하는 이 죄책감의 문제로도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수치의 문제와 그들의 불결함의 문제와 그들이 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악령의 지배 속에서 늘 열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터치할 때 복음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셨던 그 문화 자체도 사실은 서구의 문화보다는 이 중동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 문화는 예수님이 사셨던 문화는 무슬림들이 가졌던 중동의 문화와 같이 수치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고 명예는 생명보다 중요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책감뿐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불결함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 수치와 명예 문화 속에서 죽음보다 두려운 이 수치, 실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불결한 존재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전부터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 이래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역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래 단어 의미는 깔보다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입니다. 예수님의 문화 안에서 죽음보다 무서운 그 수치를, 그 불결함을, 그 정죄를 받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업신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삼위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와 사랑과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시고 우리들이 장차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교사에게 절정해서 보여주신 것은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는 이 정의를 더욱 확신하게 되는데 합동신학대학원의 안상혁 교수의 시편 16편 설교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대원 때 이 시편 16편을 구속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 3절 말씀,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이 말씀에 눈물을 막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그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신대원 2학년 때 아들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희귀병입니다. LCH라는 병이더라고요. 랭거 한셀세리스티오 사이터시스라는 도무지 외울 수 없는 그런 병을 아이가 겪었답니다. 백혈구를 다 망가뜨리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다 녹아지듯 하는 그러한 병을 아이가 앓았답니다. 2년을 병원에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피를 뽑는 것은요, 빨리 뽑아 할 정도로 고통이 반복되다 보면 그 고통이 일상이 되는 만화책 읽으면서 피 뽑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간호사가 보통 엄마를 부르는데 아빠를 부르더랍니다. 그 골수를 채취하는데 이 골수를 채취하는 것은 피를 채취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랍니다. 그래서 왜 아빠가 불리움을 당했는지 간호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그 골수를 채취하는 아이를 보면 혼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빠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골수를 채취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막 그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저 아들의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시편 16편이 떠올랐답니다.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다. 그분은 인간 부모는 무능력하고 자식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비참함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겪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 십자가는 약함이 아닌 능력의 십자가구나. 다시 실존적으로 온몸으로 그 말씀을 깊이 경험했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성교가 기쁨에 폭발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발견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기쁨을 너에게 몰빵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저렴한 용어는 설교에서 지양해야 하는데 몰빵. 그럼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존경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또 관심은 내가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름받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깔끔합니다 나름. 늘 깔끔한 건 아닙니다. 아내는 모순된 청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옷 걸고 뭐 떨어지면 항상 줍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밥 한 끼 먹으면 바로 씻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합니다. 그리고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독교계에 유명한 전설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보이면 헌신, 말하면 희생. 그러니까 말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보이면 희생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20년 동안 그런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사실은 어느 날 신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여보 너무 이거 지저분해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아내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촌철 살인과 같은 말이었는데 그거 여보가 좋아서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는데 묵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20년간. 그러다가 금년에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 아내가 또 촌철 살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대머리면 좋겠어요?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머리카락 너무 감사하다. 계속 죽고 있습니다. 군소리도 안 하고 죽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화자찬을 하니 저도 웃깁니다. 제 스스로. 그러나 제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어 이 말은 참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실 수 있겠... 이 말하면 빼박입니다. 거의 노예 계약과 같습니다. 이 말 했다가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선언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김혜희 목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가 상처 입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처 입다는 단어는 다카라는 단어인데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박멸하다 꺾다 압도하다 압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분쇄되고 뭉개지고 눌러 부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성부께서도.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눈을 감고 참아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자신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예수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도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압착되고 분쇄되고 뭉개되어지는 그 수고를 보면서 만족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며 그 죄가 대속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에서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있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교회에 있다. 너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땅을 뾰라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두셨다는 의미이며 이 뾰라라는 원래의 의미처럼 결혼한 존재로서 너의 신랑으로 내가 너를 신부로 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겠다.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며 다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결혼하지 않은 여는 결정권도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여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셨다고 거듭 구약으로부터 증거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편처럼 자녀의 고통을 대신 질 수 없어 똑같은 아픔과 그 이상의 기쁨을 느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성부와 성자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돌고래와 매와 태양에게 또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우리에게 또 해봐 그러잖아요. 20번 넘게 한 거 이야기 또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20번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요구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연습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까먹을 때 있지만 거의 매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밤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국화꽃을 만드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며 백합화의 시실과 날주를 만드셔서 옷을 입히셨습니다. 들풀도 먹이시고 하나님은 밤새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온 자연 가운데 깃들어 있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온 만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날 때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또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그래서 또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3절입니다.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이 단어는 장엄한,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고 존귀와 영광으로 가늘시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포이에마라는 뜻을 쓰죠. 작품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결점이 있어도 존귀합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춰내도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 철학자보다 존귀하다. 그는 말하기를 비록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주목하지 않는 한 성도의 장례식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비록 그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죽음일지라도 그는 영원한 귀족이다. 세상에 그 어떤 인정과 훈장과 칭호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인 성도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평가는 여러분의 친구들의 여러분을 향한 평가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에 대한 평가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에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바울의 존재를 평가할 때 인물이 떨어지는 거, 아볼로처럼 수사하기 딸리는 거, 그 흔한 추천장 하나 없는 거, 그것들을 향해 끊임없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삶을 쏟아서 섬겼던 그들로부터 판단받을 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3장의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뭐 무엇을 의미합니까?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바로 4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세상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의 판단과 내가 나에 대한 판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신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현재 주어진 구역을 즐거움으로 여기셨습니다. 줄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답다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물론 3절에 쓰였던 즐거움이란 단어랑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1절의 즐거움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즐거운 그리고 감미로운 소리가 나는 음악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는데 즐거움이다, 음악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즐거움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었을 뿐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결핍을 온몸에 달고 일평생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핍은 예수님의 자족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결핍된 삶에서 눈에 보이는 분깃과 소득은 예수님의 일평생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저자가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블루칼라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동자 예수. 목수로 사시던 예수님은 최고의 목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시장 한복판에서 그도 돈을 떼이시고 가장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셨을 거라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땅에서의 결핍은 더한 결핍을 낳기도 합니다. 잔의 소득과 산업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돌아서면 우리의 일상의 결핍과 궁핍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고 잔의 소득이며 우리의 구역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지만 때로는 만질 수 없는 것이어서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결핍 속에서 이 자족함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상황 안에서 그는 그것을 감미로운 음악처럼 느끼고 즐거움으로 여기실 수 있었을까요? 6절에 줄로 재워준 구역이라는 이 말은 제빛 뽑아 땅을 배정하는데 측량하는 도구인 그 정확하게 재는 그 줄로 재워준 구역과 같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은 밤마다 자신의 심장을, 사실 신장인데 이 신장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훈계하다는 단어는 조언하다, 의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밤중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쩌면 밤낮으로 자신이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듣지 않았을까요? 침대에 누워 하나님을 묵상할 때 고난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을 교훈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밤중에 새벽에 나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어디 털 곳이 없어서 어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시며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목자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결핍이 결핍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나는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말씀을 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결핍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숙사인데 시편 56번 8절을 읽게 하셨습니다.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다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시고 그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읽고 새 단어에 꽂혔습니다. 나의 그 유리함을, 그 애통함을, 탄식을 주님이 다 세고 계셔. 36,340번 뭐 이렇게. 그리고 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실로 뛰어가서 그 결핍이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50세 정도 되었을 때 진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냥 강하게 주셨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난 50년간 너의 친구였다. 이 말은 제가 50세가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이니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50년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밤마다 새벽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핍이 되지 아니하고 그 결핍이 아니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결핍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그 결핍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그 결핍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처럼 경험해오지 않았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귀로만 듣던 주님을 고난으로 인하여 듣게 되어지는 그 경험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을 줄로 재어준 구역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같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결핍이 되지 아니하며 마치 육체의 가시가 계시가 되었던 바울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육체의 가시를 만날 때 인생의 궁핍과 결핍과 고난을 만날 때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영광스러운 보물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여기셨을까요? 9절부터 11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기쁨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궁핍과 결핍 가운데 자족하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에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래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선 8절까지의 해석은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었다면 이 9절부터 11절은 장래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수월, 죽음, 십자가에 버려지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성부의 얼굴과 성부의 손에서 지금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여러분이었고 예수님의 즐거움은 여러분과 저였고 예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재워준 모든 상황과 환경이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일과 기쁨과 즐거움을 성부의 얼굴과 손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 16편을 39페이지에 걸쳐 주의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소제목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에게 의하여 선포된 이 말씀은 식민지 백성으로 변방의 이단으로 취급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짧게 읽었고 빨리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본 성도의 삶은 개선 행진의 전리품과 같은 포로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포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승리의 행진에 항상 을의 향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향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승리를 경축하는 사람에 의하여 흩어 흩어져버리는 그 향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4장에 세상의 가치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 지혜와 능력이라는 가치 속에서 모든 걸 평가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마치 왕이나 된 자들처럼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진짜 왕이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모든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우쭐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진짜 왕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느냐? 라고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이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치 때로는 포로처럼.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족과 노예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던 많은 그 원형 경기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왠지 알 수 없는 깊은 불편함과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가야만 했던 것. 포로가 되어 전리품이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로마 경기장의 맹수에 밥이고 죽음이지만 그들이 그 끄트머리에 서서 흩날리고 사라지는 향기여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삶. 그러나 그 삶은 대단히 결정적이어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 죽음의 길, 소홀의 길, 그러나 이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죽음의 길에서만 볼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성부의 그 얼굴과 손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완전한 그 풍성한 그 기쁨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에서 시편 16편은 재현되고 상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저는 이번에 로잔이라는 대회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이란 형제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1980년생이더라고요. 파시트라는 형제인데 2010년, 30살 때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역하던 교역자들이 이란 정보부에 체포되었고 전도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5년형을 받았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은 2미터 크기의 독방에서 하늘과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의 빛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 선하심 안에 저는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는 간증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고통입니다. 고통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보았던 생명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했던 영원한 그 즐거움과 풍성한 기쁨을 보았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좇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십자가 형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으며 생명을 경험하는, 십자가와 죽음과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미리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잡히시기 전에도 내게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도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길을 좇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때로는 주어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고통과 때로는 결핍들을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하고 갈 때에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안에 고통과 기쁨이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안에서 드러난 완전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기쁨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셨던 자신의 그 기쁨을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기쁨의 원형의 회복이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누려야 할 그 기쁨은 창조의 목적인 삼위 하나님과의 성품의 연장과 확장이 단절되었던 상태로부터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교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사시면서 선교적 존재로 미셔너라고 부르는 선교인으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셨습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얼만큼의 즐거움인가? 주님 우리에게 전 존재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의 모든 영역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경향성, 단지 어떤 감정이 아닌 affec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확고함에 그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정서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하고 바라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아침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역은 그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같았습니다. 결핍 속에서 자족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 안에서 그 길을 가야만 하며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죽음 냄새 나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던 주님. 30년 목수로서의 굴곡진 일상과 3년의 공생애로서 우리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로서 십자가 형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생명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